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다른 회중들과 구분되도록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면서 자신의 종교 행위들을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의 신앙의 내면화와 외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신앙의 내면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며, 신앙의 외향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신앙의 내면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남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동시에 죄인된 나를 향해 달려오시며 끌어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이 외향보다 이 내면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실상은 신앙의 내면과 외향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함께 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내면과 외향이 함께 가듯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늘 함께 갑니다. 인간은 살면서 동시에 죽어가는 것이며, 참 죽음을 인지할 때 참 삶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대개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여 인간의 수명을 최장으로 늘릴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찾아올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력합니다. 혈기왕성하던 젊은 시절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하룻밤 잘 자고 나면 거뜬했었지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정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맺게 되는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때, 이 생명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에 모든 인간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살아있으면서도 늘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어제가 있었듯이 당연히 오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무탈하게 지내온 것처럼 내일도 큰 사건 사고 없이 당연히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다고 하여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인지는 우리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잊은 자는 내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의 아담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죽이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유혹은 그 금단의 열매를 범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세상에 진정한 죽음이 오게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온 인류가 죄악 속에 빠지게 된 그 첫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반드시 죽으리라, 즉 죽음을 잊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삶의 족적이, 내 믿음이, 내 인생과 삶, 내 생각과 행동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생명과 무관하게 살아왔다면 내가 또 다른 아담이 아니었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우는 또 한 명의 아담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죽음을 잊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상처난 곳을 소독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 가족 간의 음행, 교인들끼리의 고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등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죽음을 잊어버리게 된 그 원인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힘을 잃고 말씀이 무력해지며 죽음의 권세가 강한 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복음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지순례를 다녀오던 기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거했던 동굴집, 지하 땅굴, 광야를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살았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진정한 삶이 오직 믿음에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던 믿음, 그 믿음이 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었던 시대에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죽음의 순간에도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모든 것을 죽은 것 같이 하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무엇의 결과요 마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끝났다, 포기해라, 도망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출발하게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았고 땅 위에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발견하기 힘든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며 지금 그 자리에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한 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부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건져 올릴 것이 없는 절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때 못해서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 시린 그 말에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출발선에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입교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시작한 이후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정점에 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늘 실패하며 어려움 속에 한탄하고 있는 그 자리,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 혼자 뒤처진다고 하는 자기 포기의 자리, 젊은 시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라 허비하고 낭비하여 지금은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여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는 죽음 이후의 부활임을 믿을 때 절망뿐인 현실이 생명 역사의 현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삶, 절망의 삶, 어두운 삶을 생명과 접붙여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줄기를 떠난 가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떠나서는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깊이 공감하사 오늘 세례식과 입교식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길에 깊이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되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죽음의 삶, 절망의 삶, 어두움의 삶에서 생명으로 접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는 참 생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